VOA 세계 뉴스입니다. 우크라이나 종전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각국 정상급 인사들이 모이는 우크라이나 평화회의가 15일 스위스 니드발덴주의 휴양지 비르겐슈토크에서 이틀 일정으로 시작됐습니다. 스위스에 따르면 리시 수낵 영국 총리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등 주요국 정상들이 이날 오후 회의장을 찾았습니다. 미국에선 조 바이든 대통령을 대신해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과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 보좌관이 참석했으며 한국에선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측의 공동개최 유학을 수락하고 회의를 준비해온 스위스는 러시아도 초청했지만 러시아가 스위스의 대러시아 제재 동참 등을 이유로 들며 지난 4월 불참 방침을 밝히면서 회의에 참석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러시아의 우방인 중국도 뒤따라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스위스는 구체적인 종전 방안 대신 평화 정착을 위한 현안 세 가지를 의제로 제시했습니다. 식량 안보와 안전 원전, 전쟁 포로 및 민간 억류자 보호가 그 주제로 참가국들은 의제들을 논의한 후 공동 선언문에 담을 협의 사항을 동출할 수 있도록 협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반자동 소총의 자동 연속 사격, 연사 기능이 가능하게 하는 장치인 범프스탁 금지 정책을 폐기했습니다. 연방대법원은 14일 트럼프 정부 당시의 범프스탁 금지 조처가 연방법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을 주장하며 6대 3의 의견으로 폐지를 결정했습니다. 범프스탁은 반자동 소총의 자동 연사 기능을 추가하는 장치입니다. 이 장치는 지난 2017년 미국 라스베이거스 총격 참사 문제로 주목받았습니다. 당시 총격범은 범프스탁이 부착된 총기를 사용해 11분간 1,000발 이상의 총알을 발사했으며 이로 인해 60여 명이 사망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은 주류, 담배, 화기 담당국 규정을 통해 이를 금지했습니다. 클라런스 토마스 대법관은 다수 의견문에서 범프스탁을 쓴다고 한 번에 두 발 이상 발사되는 것은 아니며 단지 개별적 발사 간에 걸리는 시간을 줄이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범프스탁을 쓴 반자동 소총은 불법 기관총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조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을 내고 이날 대법원의 결정은 중요한 총기 안전에 대한 규정을 없앤 것이라며 미국 국민은 라스베이거스와 같은 대형 참사에 대한 두려움 속에 살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선 캠프 역시 성명을 내고 미국의 거리에 전쟁을 위한 무기가 있을 곳은 없다며 트럼프의 대법관들은 총기 로비가 아이들과 지역사회 안전보다 더 중요하다고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법원이 지난 2012년 샌디훅 초등학교 총기 참사가 조작된 것이라고 허위 주장한 음모론자 알렉스 존스에게 거액의 배상금 지급을 위해 개인 자산을 매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파산 법원의 크리스토퍼 로페즈 판사는 이날 법원이 지정한 파산 관리인을 통해 존스가 운영하는 가짜뉴스 웹사이트 인포월스의 모회사 프리스피치 시스템스에 대한 소유권을 포함해 그의 자산을 매각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앞서 존스는 샌디옥 초등학교 총기 참사가 조작됐다는 허위 주장으로 2025년 약 15억 달러의 배상금 지급 명령을 받았습니다. 샌디옥 참사는 2012년 12월 14일 코네티컷주 뉴타운의 샌디옥 초등학교에 난입한 20세 총격범이 총기를 난사해 어린이 20명과 교사 6명을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입니다. 이에 인포워스를 운영하는 존스는 이 사건이 총기 규제를 원했던 바락 오바마 당시 행정부와 언론에 의해 조작된 것이라는 음모론을 퍼뜨려왔습니다. 이후 참사 가족 등이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 과정에서 존스는 샌디옥 총기 남사가 있었던 것이 맞다고 밝혔으나 이후에도 여러 음모론을 퍼뜨려왔습니다. 이 배상금 판결 이후 존스는 배상금 지급을 피하기 위해 법원에 개인 파산 보호 신청 절차를 신청했습니다. 미국과 일본 정부가 13일에서 14일 미국 와이오밍주 공군기지에서 양국 외교 국방 당국 실무 협의체인 미일 확장 억제 대화를 개최했다고 일본 외무성이 15일 밝혔습니다. 미일 확장 억제 대화에서는 지역 안보 환경과 미일 동맹 방위태세, 핵미사일 방어 정책과 군비 관리 등을 포함한 전략적 억제 관한 상황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협의에서 미국과 양국은 이 핵과 미사일 개발을 지속하는 북한 등에 대한 억지력과 대처력 강화 방침을 확인했다고 일본 정부는 밝혔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현숙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미국을 만나다가 방송됩니다.
취미가 어떻게 되세요? 이 질문은 면접, 소개팅, 자기소개 등 상황을 불문하고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자주 등장하는 질문입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답하시는지 궁금해요. 그래도 저의 경우에는 학생 때는 그래도 꽤나 자연 친화적이고 동적이고 다양한 취미 생활을 즐겼었는데요. 사회인이 된 이후에는 취미가 점점 소비 지향적이고 정적으로 변하더라고요. 사회인이 된 후 꾸준한 취미 생활을 갖기란 쉽지 않다는 점을 생각하면서 그런 의미에서 남서부 지역에 계신 분들은 어떤 취미를 갖고 계신 분들일까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화에서는 제가 여기 사시는 분들이 취미 생활에 동참해봤는데요. 태어나서 처음 해보는 산악 자전거 타기나 낚시부터 평소에도 잘 하지 않는 하이킹이나 보트 타기까지 저는 과연 이 촬영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을까요? 함께 가서 알아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유의 나라 미국.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지고 친숙한 나라 중 하나이기도 한 미국은 다양성, 열정 그리고 매력을 지닌 50개의 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는 한국과 미국에서 자랐고 그 후 전문 통역사로 양국의 언어와 문화를 이어온 전솔지입니다. 이런 다양한 매력을 여러분께도 알려드리기 위해 제 발로 직접 뛰어 미국의 전 지역을 여행하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보았습니다. 그럼 저와 함께 미국으로 여행을 떠나보실까요?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도시 중 하나인 라스베가스는 사막 한가운데서 반짝이는 호텔과 카지노로 사람들을 유혹하는 오아시스와도 같은 곳인데요. 매년 4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곳을 방문한다고 해요. 라스베가스는 세계 최고의 공연과 쇼를 하기 위한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덕분에 세계의 엔터테인먼트 수도라는 별명도 가지게 되었고요. 하늘이 닿을 것만 같은 이것은 350m의 높이를 자랑하는 미국에서 가장 높은 전망대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럭셔리 호텔이 절반이 이곳에 있다는데요. 라스베가스의 꽤나 복잡하고 묻어두고 싶을 만한 역사에도 불구하고 이곳에는 언제나 세계 최고의 공연과 쇼를 하기 위한 이들로 북적입니다. 라스베가스에 잘 알려진 별명으로는 세계 엔터테인먼트 수도가 있는데요. 정말 별명 그대로의 장소인 것 같아요. 저는 이번에 라스베가스에 처음 가봤는데요. 정말 도시에 들어서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도시 전체가 큼직하고 엄청 밝은 데다 온통 반짝였습니다. 지금까지 여행에서는 볼 수 없었던 그런 광경이었어요. 라스베가스에 있는 모든 것이 즐거움을 주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고 하는데요. 라스베가스는 호화스러운 판타지 그리고 그럴듯한 복제품에 당당히 자부심을 둔 도시입니다. 근데 제가 나이가 든 건지 사실은 온통 정신이 없어 보였어요. 도시가 생긴 지는 100년 정도밖에 안 됐지만 이미 재정적으로는 미국 내 가장 풍족한 도시 중 하나입니다. 수억의 관광객을 끌어들였고 수천억 원을 남부 네바다에 벌어다 주었죠. 사람들도 매우 흥미롭습니다. 모두가 즐겁고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고자 해요. 라스베가스가 왜 세계 제일의 호텔 서비스업을 보유한 도시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높이 168m나 되는 하이롤러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관람차라고 해요. 한번 도는데 30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도시를 360도로 볼 수 있는 이곳은 비즈니스 파티, 요가 수업, 결혼식, 그리고 둘만의 로맨틱한 데이트를 위한 예약도 가능합니다. 후, 부러우면 지는 건데 말이에요. 라스베가스의 또 다른 별명은 빛의 도시입니다. 이 별명이 생긴 이유는 바로 밤에 확연히 드러나는데요. 라스베가스의 가장 잘 알려진 스트립 구역만 해도 총 24km가 넘는 네온사인과 990만 개의 전구가 사용되고 있다고 해요. 말 그대로 우주에서 볼 때 가장 밝은 도시입니다. 수많은 불빛이 저를 집어삼킬 것만 같았지만 한편으로는 제게 카지노로 들어가 제 행운을 시험해보라고 부추기고 있는 것도 같았어요. 들어서자마자 다양한 게임이 저를 반겨주었습니다. 종류가 너무 많아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카지노 직원들은 친절해서 이것저것 가르쳐주려고 했지만 저는 그냥 다른 사람들이 노는 걸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재미있었어요. 빙빙 도는 룰렛 휠, 배팅하는 사람들, 그리고 던져지는 주사위. 모든 게 너무 바쁘고 빨리 움직였어요. 마침내 저에게 딱 맞는 게임을 찾았어요. 제가 가끔 보던 미국 TV쇼를 테마로 한 슬롯 머신이에요.
그러나 몇 번 레버를 당긴 후 제게 도박엔 영 소질이 없다는 걸 깨닫고 겸허한 마음으로 레버를 내려놓았습니다. 이렇게 라스베가스에서의 또 하루가 지났습니다. 이곳에서 보낸 하루는 지금까지 여행에서 보낸 다른 날들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더 시끄럽고 바쁘고 정신없었는데요. 그래도 색달랐습니다. 이곳도 사람, 저곳도 사람, 모두가 어딘가를 분주하게 가는 모습이었는데요. 쇼를 보러 가거나 혹은 쇼의 주인공인 사람들일지도 모르겠네요. 심지어는 딜러일 수도 있고요. 그저 큰 한방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도 있겠죠? 앉아서 이 모든 것을 보고 있자니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라스베가스는 비록 오래 머무를 만한 곳은 아니지만 무조건 다시 한 번 더 올 만한 기억에 남는 곳입니다. 분위기도 전환할 겸 저는 라스베가스에서 시작해 코코니노 국립공원을 지나 4시간 동안 남동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아름다운 풍경을 절대 놓칠 수 없었는데요. 눈앞에 펼쳐진 가지각색의 바위에 매료되지 않을 수 없더라고요. 풍경만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할 것도 참 많았는데요. 협곡 하이킹이나 애리조나 스노우볼에서 탈 수 있는 스키 등등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저는 플래그스태프와 세도나 두 도시를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야외 활동을 매우 즐기는 현지 분을 만났습니다.
My name is Josh Meyer and I live in Flagstaff, Arizona.
전 애리조나 플래그스태프에 살고 있는 조시 메이어입니다. 제가 이곳에서 즐기는 취미는 야외 활동이에요. 정말 아름다운 곳이거든요. 세도나라는 도시도 정말 가까워요. 제가 사는 이 플래그스태프에는 아름다운 붉은 바위산도 있고 멋진 소나무 숲도 있죠. 전 자연을 정말 사랑해요. 자연이 주는 평화로움과 다양한 모험이 좋거든요. 무작정 나가서 하이킹을 하다 보면 스위스나 한국, 이스라엘 등 전 세계 사람들 만날 수 있어요. 요즘 사람들은 인터넷과 휴대폰에 빠져 있는데 잠시라도 떨어져서 힐링을 하는 것도 좋아요. 이런 곳에 오면 자연이 아주 아름답기 때문에 벗어나기가 좀 더 쉽죠. 땅과 에너지, 평화로움과 좀 더 가까워지는 게 영혼을 치유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조시가 맞았어요. 플래그스태프는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자연과 하나가 되게 만들어주는 곳이었습니다. 아주 평화롭고도 재충전되는 시간을 보낼 수 있었어요.
Right now we're sitting in Sedona. This is Oak Creek.
여긴 세도나예요. 이곳은 계곡을 따라 흐르는 오크 크리크란 물줄기고요. 이 물줄기는 수백 킬로미터나 이어지는데 피닉스를 지나서 다른 강들과 합쳐지죠. 정말 아름답고 깨끗해서 이곳에 자주 와요.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곳 중 하나죠. 이유를 알 것 같아요. 아주 조용하고 평화롭죠.
이렇게 맑고 깨끗한 강물에서 꼭 해봐야 할 게 하나 있죠. 바로 낚시인데요. 텍사스에서와는 달리 이곳은 낚시를 배우기에 딱 적절한 곳 같았습니다.
Fishing is funny because it's you have that mixture of peace and quiet and patience and connection.
낚시는 흥미로워요. 평화, 고요함, 인내심, 자연을 바탕으로 물에 집중하고 귀를 기울여서 낚시 기술을 발휘하고 물고기를 잡아야 하니까요. 물고기를 잡은 다음엔 놔줄 수도 있고 원하면 먹기도 하죠. 그건 그 나름대로 의미 있는 일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낚시를 할 땐 자연을 즐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물고기처럼 생각해야 해요. 물고기는 어디로 갈까? 뭘 먹고 싶어 할까? 그런 걸 염두에 두면서 미끼를 고르고 언제 어디서 낚시를 할지 결정을 해야 하죠. 요즘엔 물고기가 많지 않지만 그래도 재밌을 것 같은데요. 저기 깊은 곳 보이죠? 그곳으로 줄을 던져서 물살에 맡겨둘 거예요. 그럼 그냥 강을 따라 뭔가가 흐르는 것처럼 보이겠죠? 어떻게 될지 한번 볼게요. 저기에 던질게요.
낚시는 인내와 평안함을 배우는 과정이에요. 결과와 상관없는 기다림. 낚싯대를 던질 때마다 제 안에 마치 고요함이 퍼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Sedona in particularly is a very sacred place.
세도나는 미국에서도 아주 신성한 곳이에요. 이 지역의 미국 원주민들은 이 땅을 신성하게 여겼고 아직도 그런 에너지가 이곳에 남아있어요. 정말 아름답기도 하고요.
조시와 하루를 보내며 느리게 사는 삶의 중요성과 시간을 내서라도 아름다운 자연을 느끼고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걸 되새겼습니다. 이곳은 마치 아름다운 선물 같았어요. 이곳을 더 즐기기 위해 저희는 산악 바이킹을 하러 협곡으로 떠났습니다. 산악 자전거가 저를 부르고 있었어요. 해가 지기 전에 얼른 길을 따라가야 했습니다. 계속 페달을 밟아 올라가서 얼른 목적지까지 도착하고 싶었습니다.
There's so many different levels of mountain biking around here, and you're going to get people coming from all.
이곳에선 다양한 수준의 산악 자전거를 즐길 수 있어서 전 세계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어요. 익스트림 산악 자전거에 알맞은 트레일도 있는데 아주 위험하고 어려워요. 엄청난 기술과 에너지를 요하는 곳이죠. 반면 아주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곳도 있어요.
저희가 바이킹한 도로는 오르기 꽤 쉬웠는데도 거기서 보이는 경치만은 정말 최고였습니다. 시간이 좀 더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계속 남더라고요. 조시를 통해 삶은 끝없는 여정이자 때론 힘든 길이 연속이지만 모든 길이 우리의 관심을 필요로 하고 이를 통해 더 풍성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플래그스태프와 작별하고 저는 남서부 쪽으로 330km를 달렸습니다. 코코니노 구규리는 언제 봐도 멋있더라고요. 출발한 지 3시간 조금 넘어 사막 한가운데에 있는 거대한 인공호수인 하바수호수에 도착했습니다. 이 마을에는 5만 명의 주민이 거주합니다. 하바수호는 삶을 즐기고자 하는 이들에겐 최적의 휴가지인데요. 1년에 300일 이상 햇빛이 쨍쨍하게 내리고 무더운 사막 온도를 유지해서 매년 거의 100만 명의 관광객들이 찾는 파티 명소입니다.
I'm Terence Concannon. I'm the president and CEO for the Lake Havasu.
전 테런스 콘캐넌이며 하바수호시 컨벤션과 방문국의 회장이자 CEO입니다. 이곳은 하바수호시에 있는 런던 브릿지입니다. 아름다운 호수와 상징적인 런던 브릿지가 있는데 지역 주민들 중 많은 분들은 이곳에서 태어나고 자란 것이 아니라 이곳을 좋아해서 오신 분들이에요. 사람들의 그런 애정이 도시 전체와 하바수호 곳곳에 스며들어 있죠. 이곳에서 가장 중요한 건 우리의 아름다운 호수인데 뱃놀이, 고속보트 타기, 하우스보트 타기 등 할 수 있는 게 정말 다양해요. 하이킹 같은 부담 없는 활동을 즐길 수 있죠. 콜로라도 강은 멕시코와 산까지 이어지는데 그 강 위에서 할 수 있는 게 정말 많아요. 이처럼 하바수호에서는 다양한 활동을 즐길 수 있답니다. 저희 도시에 이 호수와 콜로라도 강이 있어서 큰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호수 주변엔 놀거리가 많아요. 제트스키, 보트 렌탈, 다양한 주변 상가와 레스토랑까지 어디를 가든지 축제 분위기입니다. 대학생들이 봄방학 휴가를 즐기려 오는 곳으로도 유명합니다.
Obviously, since we're on a beautiful lake, boating is so popular.
이 아름다운 호수 덕분에 뱃놀이가 인기가 많아요. 그 종류도 다양한데 방금 개와 함께 패들보트 타는 것도 보셨죠? 파워보트와 하우스보트도 있어요. 그리고 일반 폰툰보트 외에도 익스트림 폰툰보트도 있는데 최고 속력이 시속 100km까지 오른답니다. 그런 보트는 보기 힘들죠. 그와 더불어 호수에서 투어보트를 타고 강축길을 따라 풍경을 즐길 수도 있어요. 반대로 위로 올라가면 파이럿 코브에서 또 다른 활동도 즐기고 음식과 음료를 먹으면서 또 다른 재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도시를 돌아다니는데 제 눈은 호수 쪽으로 자꾸만 가더라고요. 보트가 얼마나 많은지 정말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호수를 더 돌아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히 생기기에 테런스의 조언을 받아 보트 투어를 하기로 했습니다.
I'm Captain Kenny. I'm the operator of Sunset Charter and Tour Company here on Lake Havasu.
저는 케니 선장입니다. 전 하바수호에서 선셋 차터 투어 컴퍼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바수호는 남서부의 뱃놀이 중심지로 알려져 있는데 저희는 각종 보트 활동 및 리크리에이션을 제공합니다. 하바수호에는 속도 제한이 없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보트를 몰면서 즐기기에 더없이 좋은 곳이죠. 그런 보트는 보기 힘들죠. 이처럼 다양한 보트 활동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 보트 대여 회사를 운영했었죠. 그렇게 일하다 보니까 단순히 손님들에게 보트를 빌려주기보다 함께 나가서 강의 역사도 알려주고 흥미로운 관광지를 보여주고 싶어졌죠.
신뢰받는 가이드를 만나 호수 위에서 신나게 보낼 하루를 준비했습니다.
Well, good afternoon. On behalf of Sunset Charter and Tour Company,
안녕하세요. 선셋 차터 투어 컴퍼니를 대표해서 컨터키 캐년 크루저에 탑승하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이 배의 선장인 케니라고 하고요.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하버스 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호수를 가로지르며 제 머리카락 사이를 지나가는 바람이 상쾌했어요. 풍경은 말할 것 없이 아름다웠고 푸르른 호수는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그 후 약 8km 정도 떨어진 코퍼 캐논에 다다랐습니다.
Now Copper Canyon here was a dry river wash.
여기 보이는 코퍼 캐년은 마른 강이었어요. 이 계곡은 주로 컵케이크 산에서 내려온 빗물에 깎여서 만들어졌는데 비탈길을 따라 내려가서 콜로라도 강까지 이어졌죠. 이 모든 건 1854년에 시작됐습니다. 골드러시가 일어나고 몇 년 뒤였죠. 광부들은 콜로라도 강으로 몰려들기 시작했고 이곳에서 금, 은, 구리를 채굴했습니다.
동굴같이 생긴 이곳은 신비로운 느낌이었는데요. 계속 감탄을 하게 되더라고요.
We have a lot to offer, and you wouldn't know it.
할 수 있는 게 정말 많아요. 그걸 제대로 즐기려면 보트를 타고 직접 체험을 하셔야 합니다. 런던 브릿지에서 보는 걸로는 절대 실감을 할 수 없거든요.
라이브 음악부터 맛있는 음식과 자유로운 파티 분위기까지. 하바스호수와 그 주변 640km나 되는 해안가에서 벌어질 모든 즐거움과 경험을 통해 색다른 재미를 느꼈습니다. 이곳을 떠나도 이곳이 계속 생각날 것 같았습니다. 지난 며칠간은 모험이 가득했던 남서부 지역의 세 주를 다녀왔습니다. 제가 여행을 떠나면서 해답을 찾고자 했던 질문은 단순히 미국에선 어떤 재미있는 취미생활을 즐길 수 있을까였어요. 찾아보니 웃긴 취미부터 진지한 취미까지 다양히 있었습니다. 기억이 잘 안 나는 것도 있었고 반대로 잊지 못할 추억도 생겼고요. 하바스 호수의 작은 상점부터 라스베가스의 거대한 건축물, 그리고 저에게 삶의 속도를 늦추고 바람처럼 살라 조언해준 사람들까지. 여행을 하다 보면 내가 어딜 가서 뭘 하는지보다는 내가 그 무엇을 하는 경험을 누구와 어떻게 공유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깨달음을 주는 사람을 만나게 될 거예요. 말보다 큰 경험과 가치 있는 모험이 밖에서 저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여행에서는 또 어떤 미국의 숨겨진 매력과 사람들의 이야기를 만나볼 수 있을까요? 궁금해지네요. 그럼 다음 여행을 떠나 더 알아볼까요? 함께 가시죠.
지금까지 미국을 만나다를 들으셨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주말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자유를 위해 목숨을 걸었던 탈북민들의 이야기, 자유를 찾아서가 방송됩니다.
김정우 씨는 오카리나 전문 연주자로서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델을 가리지 않고 어디든 찾아가 이 오카리나의 맑은 소리를 더 널리 알리고 있는데요. 여러 연주곡 가운데 김정호 씨가 가장 자신 있고 사람들에게도 이 사랑을 많이 받은 곡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물놀이라는 곡인데요. 그 연주 현장음 함께 들어봅니다.
오카리나의 가장 대표적인 곡이 걸어서 세계 속으로라는 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의 그 테마곡인 앞에 그 나오는 곡이 있어요. 물놀이라는 곡인데 따라따따딴 따라따라따라따따딴 요 곡을 연주를 했을 때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해주세요. 아, 그 곡 하면서 이렇게 많이 공감을 해주시는데 그 곡을 저는 가장 즐겨 부르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해서 열심히 부르고 있고요.
그 밖에도 김정우 씨가 자주 연주하는 연주곡이 있는데요.
또 뭐 많습니다. 뭐 일파만파라는 곡도 있고 자전거라는 곡도 있고요. 그리고 일본 애니메이션 OST 중에 뭐 언제나 몇 번이라도라는 곡을 연주를 했을 때 오카리나 곡이다 보니까 애니메이션에서도 오카리나 곡으로 비춰졌었거든요. 그래서 그 곡을 연주했을 때 많은 젊은 세대들이 정말 좋아하는 예, 그런 곡입니다.
또한 한국의 노래뿐만 아니라 김정우 씨는 북한에서 많이 불리고 또 사랑받는 노래도 편곡해 연주하고 있습니다. 그 연주로 한국 시민들은 이 북한의 문화를 또 알아갈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 찔레꽃 함께 들어봅니다.
임진강이라는 곡도 있고요. 그리고 찔레꽃이라는 곡도 있고 소쩍새야라는 곡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하고 싶은 곡들은 지금 거의 한 500곡이 넘거든요. 그 곡들을 지금 저 김동국이라는 기타리스트와 프로듀싱을 해가지고 열심히 이제 유튜브 콘텐츠를 만들어서 업로드할 예정이니까 많은 기대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역시나 음악을 하다가 알게 된 친구인데요. 너무 실력이 있는 친구지만 아직 이렇게 많은 무대를 서지 못했던 친구라서 제가 좀 도와드리고 싶고 또 같이 협업을 하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오카리나 채널에 업로드하는 것도 제안을 했고 근데 흔쾌히 이제 수락을 해줘가지고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네. 협조를 하면서 알게 됐고 그리고 이 무대도 제가 이제 먼저 제안을 하면서 이 친구와 합주도 하게 되었습니다.
김정우 씨는 다시 한번 자기 목표를 정했습니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고요. 기타리스트 동료와 함께 더 멋진 연주를 선보일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그 수만에도 500여 곡이나 됐고요. 하나하나 심혈을 기울여 제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기준으로 연주 목록을 작성한 걸까요?
리스트를 지금 다 작성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례대로 하나씩 다 만들어 나갈 예정이고 가장 컸던 게 저의 정체성이었고요. 제가 이제 탈북민이고 새터민이다라는 것을 긍정적인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저의 첫 번째 그런 목표였고 그리고 두 번째는 오카리나 소리가 가장 맑을 수 있고 가장 울림이 좋게 편곡과 믹싱 마스터링을 할 수 있는 것이 가장 두 번째 큰 숙제죠. 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열심히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음악에도 배움에는 끝이 없다는 김정우 씨. 한국 사회의 오카리나라는 악기를 더 널리 알리기 위해 또 맑은 음색이 더 잘 드러날 수 있도록 꾸준한 연구와 연습을 하고 있는데요. 김정우 씨는 통일될 그날을 그리고 있고요. 자기 고향인 평안북도 구장군에 가게 되면 꼭 하고 싶은 무대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과연 어떤 무대일까요? 오카리나 연주자 탈북민 김정우 씨의 얘기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집니다.
지성의 산실, 미국 대학을 찾아서.
안녕하세요. 박영섭입니다. 이 시간에는 미국의 대학들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미국 중서부 일리노이주 시카고에 있는 명문사립 시카고대학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시카고대학교는 1890년 미국의 석유재벌인 존 D. 록펠러가 세운 사립대학교입니다. 미국 동부에 있는 8개의 사립대학을 일컫는 아이비리그는 아니지만 명문 중에 명문대학입니다. 시카고대학교는 현재 학부와 대학원을 합쳐서 16,0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재학 중인데요. 학부는 생명과학, 인문학, 사회과학 등 5개 단과대학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여기에 50여 개 전공과 40여 개 부전공 과정이 있어서 본인의 적성과 취향에 따라서 다양하게 학문을 연마할 수 있습니다. 가장 인기 있는 전공은 계량경제학, 수량경제학, 생물생명공학, 수학, 공공정책분석학 등이고요. 특히 경영대학원과 법과대학원, 의과대학원, 행정대학원은 미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명성이 드높습니다. 시카고 대학교의 또 다른 자랑거리 중에 하나는 바로 대학 출판사라고 하는데요. 미국에서 38년간 대학 진학 상담과 교육을 해온 교육 전문가 손승호 씨의 설명입니다.
1891년에 설립된 시카고 대학교의 도서출판국은 대학 출판국으로서는 미국에서 가장 한 풍기마로 설립 후 지금까지 수많은 대학 교재와 서적을 출판해 왔으며 현재는 매년 350개에 이르는 대학 교재뿐만 아니라 수많은 교수들의 연구 논문과 저서, 전문 학술지, 백과사전, 전자책 등을 출판하고 배포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시카고 대학교는 또 실용학문보다는 순수학문에 치중하면서 최상급의 연구활동이 이뤄지는 대학으로도 유명합니다. 물리학연구소와 천문학연구소, 해양생물학연구소 등 산하연구기관만도 140여 개가 넘는다고 하는데요. 다시 교육전문가 손승호 씨의 설명입니다.
지난 시간 소개해 드렸던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세계 최초로 자동 핵 연쇄 반응 실험에 성공해 일본군의 손을 들게 만든 지역인 엔리코 페르미 핵연구소, 미국 에너지부와 공동으로 핵원자로 분야를 연구하는 어리건 국립연구소, 해양생물학연구소, 중동지역의 학술 분야와 정부기관 업무 등을 연구하는 중동연구소와 대학병원, 어린이병원 외에도 140여 개에 이르는 최첨단 학문연구소들이 시카고 대학 캠퍼스 안에 있습니다.
네, 시카고 대학교는 그 명성에 걸맞게 세계적인 석학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에도 열심이라고 합니다.
재계와 정부의 연구 기금을 받아 연구 활동이 활발히 진척되고 있습니다. 특히 2002년부터 2007년까지 기금 모금을 위한 시카고 이니셔티브 캠페인을 통해 더 많은 세계적 석학들을 끌어들이며 우수한 학생들의 유치를 위한 장학 기금 등의 연구 시설 축적이 활발히 전개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시카고 대학교의 입학 현황을 좀 알아볼 텐데요. 시카고 대학교 신입생 통계를 보면 약 3만 2천 명이 지원해서 2,300명 정도만 입학 허가를 받으면서 7.2%의 입학 허가율을 보였습니다. 학생들의 인종별 분포도 아시안이 23%, 중남미계가 15%, 흑인이 9% 정도로 높은 다양성을 나타냈습니다. 그렇다면 시카고 대학교의 신입생 선발 규정은 어떻게 될까요? 계속해서 교육 전문가 손승호 씨 도움말 들어보시죠.
신입생 지원에는 두 가지의 조기 지원 방식이 있습니다. 11월 1일까지 원서 접수가 마감되고 지원자는 구속력을 가져서 입학이 허가되면 반드시 시카고 대학에 입학해야 하는 1차 얼리 디시전 방식과 지원자가 구속력을 받지 않고 입학 허가를 받아도 본인이 원하면 다른 대학에 진학하는 게 허락되는 얼리 액션 방식이 있습니다. 이러한 조기 지원은 12월 중순 입학 여부가 통보됩니다. 그리고 또 한 차례 2차 얼리 디시전 조기 지원은 1월 2일까지 원서 접수가 마감되고 2월 중순경에 입학 허가가 통보됩니다. 정기 지원도 1월 2일 지원 서류가 마감되고 3월 말경 입학 허가 여부를 통보받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지성의 산실 미국 대학을 찾아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시카고 대학교의 입학 사정을 알아보겠습니다. 시카고 대학교도 앞서 소개해드린 여러 다른 좋은 대학들처럼 신입생을 선발할 때 학업적인 우수성 말고도 전체적인 면을 다 들여다보는 홀리스틱 심사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고 하네요. 교육 전문가 손승호 씨의 설명입니다.
시카고 대학교는 어떤 사람이 성공적인 지원자인가에 대한 수치적인 공식을 정해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지원자의 고교 성적과 특별활동 기록, 에세이, 추천서, 그리고 SAT나 ACT 같은 표준시험 성적을 놓고 기본적인 검토를 시작합니다. 유통사정국은 홀리스틱 심사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외형적인 성취도 뿐만 아니라 시카고 대학교의 구성원이 될 수 있는 적격자인지 심도 있게 살피게 됩니다. 즉, 내가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지, 학문에 대한 열정이 얼마나 있으며 이를 이루기 위해서 나는 어떠한 고교 생활을 했는지 등이 분명히 나타나야 합니다. 이런 선정 기준에 따라 지원자의 서류는 1차적으로 지역 환경을 잘 아는 지역 심사관이 먼저 읽고 평점과 소개서를 첨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지원서들은 본교 입학 사정관들의 손에 의해 여러 번 읽혀지면서 최종적으로 선발되는 인원수의 윤곽이 잡히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까다로운 심사를 거쳐서 시카고 대학교에 들어온 신입생들, 좀 쉴 법도 한데 입학하자마자 대부분 책 속에 파묻힌다고 하네요.
보통 신입생들은 고교 시절 내내 대학 입학 준비로 지쳤던 심신이 조금 풀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시카고 대학교의 신입생들은 입학하자마자 공부 벌레가 되어 도서관이 제2의 집이 되어야 2학년 진급이 가능하고 대학 생활 동안 깊은 학문의 세계에서 지식을 탐구하지 못하면 시카고 대학에서의 학창 시절은 전혀 무의미할 것이라고 선배들은 조언하고 있습니다. 시카고 대학교는 여러 대학 안내책자에서 학생들의 공부 시간이 가장 많은 대학의 하나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네, 시카고 대학교가 있는 시카고시 남쪽의 하이드파크는 한때는 쇠퇴일로를 걸었던 곳입니다. 하지만 시카고 대학교가 지역 부흥에 앞장서면서 지금의 새로운 모습으로 변모한 거라고 하는데요. 대학이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좋은 이인셈이죠. 교육전문가 손승호 씨의 설명입니다.
시카고 대학교가 소재한 하이드파크는 한때 중산층들이 탄탄한 안정권을 누리며 거주했지만 1950년대 들어 쇠퇴하기 시작했는데요. 이에 대한 방안으로 시카고 대학교는 하이드파크 지역 도시 현대화 개발운동의 주 스폰서로서 시카고 도시 부흥을 일으켰습니다. 그 일례로 1952년도만 해도 55번가는 술집이 20개도 넘는 골목이었는데 오늘날에는 수많은 차량들이 지나다닐 수 있는 널찍한 도로에 최신형 고층 건물들이 자리 잡는 거리로 변모했습니다. 44대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백악관에 입성하기 전에 변호사로 또 시카고 대학 법대에서 12년간 헌법학 교수로 재직하면서 이 동네에서 살았습니다.
여전히 시카고 대학교를 조금만 벗어나면 우범 지역도 많고 크고 작은 사건 사고들이 종종 일어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안전을 염려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일단 이 캐슬, 성이라고 불리는 학교 안으로만 들어오면 중세의 사원을 연상케 하는 전혀 다른 분위기가 연출됩니다. 학교 당국도 심각성을 인지하고 거리마다 경찰을 배치하는 등 여러 가지 범죄 방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워낙에 학문 과정이 어렵기로 유명한 시카고 대학교 학생들 사이에서는 안전 우려보다는 공부를 제대로 따라갈 수 있느냐 하는 게 더 고민이라는 웃지 못할 이야기도 있다고 합니다. 네, 지성의 산실 미국 대학을 찾아서 약속했던 시간이 다 됐네요. 다음 주 시간에는 또 다른 미국의 명문대학 소개해드리기로 하겠고요.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박영서였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자들의 행복한 시간 여행시의 장량입니다. 매주 토요일 밤 여성들의 관심사와 여성 관련 정보를 다른 주제로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번 주는 미국 사회 곳곳에서 지도력을 발휘하는 여성을 만나보는 우먼톡으로 꾸며드립니다. 지난 4월 미 북동부 매사추세츠주의 보스턴에서 128회 보스턴 마라톤 대회가 열렸습니다. 이 보스턴 마라톤 대회는 미국 뉴욕과 시카고, 영국의 런던과 일본 동경, 독일의 베를린 마라톤 대회와 함께 세계 6대 주요 마라톤 대회에 속합니다. 세계 각처에서 모인 사람들이 42.195km 완주를 목표로 모여드는데요. 이 미주 한인 여성이 이 6개 대회와 함께 세계 7대 6 마라톤까지 완주해 화제가 됐습니다. 올해 60 나이로 또 다른 도전을 꿈꾸고 있는 마라토너, 오늘의 주인공 엔지 정 씨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엔지 정 씨. 바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 청취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나눠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엔지 정이고 한국 이름은 정영순이에요. 제가 한국에서 한 20년 동안 간호원 생활을 하다가 2008년도에 도미를 했어요. 한 2년 동안 학생으로서 이제 공부를 하고 있다가 2009년부터 병원에서, 그러니까 투석 센터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네, 미주 한인으로서 세계 6대 마라톤 또 7대 6 마라톤까지 완주하신 소식 들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또 자전거로 산티에고에 다녀오셨다고요. 그 얘기부터 좀 여쭐게요.
스페인의 산티에고 순례길은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예요. 이제 그게 아마 정상적으로 걷는다고 하면 한 30일 정도의 그 여정을 가지고 아마 걷는 그런 순례길인데, 하루에 한 50km 정도, 한 7, 8시간, 어느 날은 뭐 한 9시간 이상을 산을 넘고 내리고 뭐 하면서 이제 자전거를 탔어요. 하다가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이제 부상도 나오고, 이제 어쨌거나 그 11일 동안의 긴 여정을 자전거로 타고 이제 끝내고 투어를 하고 들어왔어요.
보통 사람한테는 참 고단한 일정일 텐데 다녀오자마자도 바로 직장에 복귀하셨다고요. 뭐 사실 그런 회복력이 오랜 기간 마라톤을 뛰셨기 때문에 가능한 게 아닐까 싶은데요. 어떠세요?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겠죠. 그동안 제가 이제 운동을 계속 해왔고, 부모님한테 굉장히 감사하고 있는 게 그 타고난 진이라고 할까요? 정신적으로 그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뭐 보스턴 마라톤 대회만 3번이나 완주하셨다고요. 참가하신 마라톤 대회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려야 될 텐데, 먼저 마라톤은 언제부터 왜 하게 되신 건지 좀 말씀해 주세요.
마라톤을 시작한 게 2011년도였어요. 병원에서 이제 근무를 하는데 의사 한국 선생님을 만났어요. 나를 딱 보더니 당신이 마라톤을 하신대요. 그래서 나보고 마라톤을 한번 해보래, 잘할 것 같대요. 그래서 제가 키가 적은데 그때는 이제 운동이 라는 걸 전혀 안 하고 있을 텐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귀가 솔깃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럼 나도 한번 해볼 수 있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이렇게만 조금씩 조금씩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전혀 못 뛰었어요. 걸었어요. 걷다가 보니까 뛰시더라고 사람들이. 그래서 그래요? 그럼 나도 한번 뛰어볼까? 뛰다 보니까 좀 되네.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조금씩 이제 시간을 늘리면서 이제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그때 이제 LA 마라톤이 이제 처음 저기 등록을 해서 한번 해보라고, 그래서 LA 마라톤을 처음 시작을 했어요. 그때는 뭐 기록에 5시간 한 반 45분 정도 됐죠. 근데 정말 힘들었어요. 그 다음에는 제가 근무를 못 갔어요. 온몸에 통증이 있어가지고 걷지도 못하고 조금씩 연습을 하다가 팀을 만났어요. 연습을 같이 할 수 있는 팀을. 그래서 그분들하고 같이 이제 연습을, 피나는 연습을 했죠.
그런데 6대 메이저 대회에 참가하실 결심은 언제 하셨습니까?
2015년도에 우리가 계획한 대로 보스턴 마라톤 그 퀄리파이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6대 메이저 마라톤이라는 것도 저는 몰랐는데 이제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씩 해서 나갔죠. 뉴욕 마라톤이 11월 달에 있어요. 그래서 17년도에 이제 뉴욕 마라톤을 더 했고, 베를린 또 17년도에 해가지고 17년도에 제가 좀 세 군데를 갔다 왔죠.
이미 2017년도에 6대 메이저 마라톤의 절반을 끝내신 거네요. 자, 뉴욕과 베를린 마라톤은 어떠셨나요?
그때 당시에는 지금 생각하니까 굉장히 발바닥이 아팠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길을 모르니까 뭐 가도 여기가 지금 얼마까지 내가 온 거야 막 이제 그런 생각도 들고, 베를린 갔을 때도 이제 그 첫 인상은 베를린이 굉장히 무섭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독일 사람들이 굉장히 크잖아요. 키에서 오는 중압감이라 그럴까?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위축되는 그런 저희가 느낌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코스는 굉장히 이쁘더라고요. 모든 사람들이 베를린이 가장 쉬운 코스라고 얘기는 하지만 전 그 당시 그렇게 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왜 사람들이 베를린이 쉽다고 말하나요?
그 코스 자체가 다른 데는 업앤다운이 좀 있는데 여기는 굉장히 플랫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좀 평평한 거 타구나 다른 데.
그렇죠. 그러니까 기록들이 조금 더 좋아요.
그렇군요. 그럼 베를린 마치고 일본 동경으로 가신 건데 6대 7대 마라톤 얘기를 다 들어보고 싶지만 시간이 많지 않아서요. 6대 마라톤 경기를 마치셨을 때 모두 마치셨을 때 심정이 어떠셨습니까? 소감을 좀 얘기해 주세요. 혹시 우셨나요?
제가 울지는 않았어요. 나 해놨다. 내가 하려고 했던 걸 내 목표를 달성했다. 이제 그런 성취감. 그리고 이제 더 앞으로 나가서 나는 이제 뭐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결심이 더 굳혀지더라고요. 내가 하려고 하는 게 나는 달성을 했기 때문에 또 할 수 있어. 또 해야지라고 하는 그런 결심이 이렇게 더 확고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리고 7대 6 마라톤까지 완주하셨는데 이 남극 마라톤이랑 남아프리카 케이프타운 얘기 좀 잠깐 들려주시죠.
남극 진짜 남극을 갈 수 있을까라고 했는데 남극 가기 위해서 한 3년 이상을 기다렸어요. 그게 팬데믹도 있고 그 기후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았어요. 우리가 갔을 때 23년도에는 그래가지고 멀미 정말 거의 반 죽다시피 했어요. 이게 파도가 심하고 큰 배가 아니기 때문에 그 안에 3일 동안 갇혀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배멀미 하면서 정말 내가 여기를 왜 왔을까? 이거 우리 살아서 돌아갈 수 있을까? 막 이런 식으로 너무 고생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는 과정까지도 너무 힘들고 막 바람도 많이 불고 날씨는 정말 이 피부가 에어져 나가는 것 같았어요. 어떻게 해서 거기 들어갔는데 거기서 뛰는 과정에서도 길이 막 얼기도 하고 흙길도 있고 막 쏙쏙 들어가는 길도 있고 해가지고 뛰는데 너무나 힘든 거야. 길이가 너무 길질 않기 때문에 그거를 백앤폴스를 6번을 왔다 갔다 해요. 똑같은 자리를 갔다가 왔다가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컴퓨즈가 돼. 내가 지금 몇 번을 했지? 몇 번을 갔다가 왔지? 막 컴퓨즈 해가지고 시간으로 보면서 내가 이 정도면 다 뛰었네. 이제 그러면서 했는데 정말 고생했어요. 그거는 정말 잊지 못할 그런 추억이었어요.
케이프타운도 보통이 아니었을 것 같은데요. 날씨가 너무 덥잖아요.
너무 더웠어요. 그때도. 네.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가다가 다 그냥 들어 누웠어요. 바닥에. 근데 저는 다행히 그렇게까지 고생은 안 하고 그래도 잘 완주했어요.
자, 맹추위와 무더위를 비교한다면 어떤 상황에서 뛰기가 좀 더 나으실까요?
그래도 추위가 좀 낫던 것 같아요.
자, 어쨌거나 한인 여성으로서 세계 각처에서 온 주자들과 같이 뛰는 게 또 새로운 경험일 것 같습니다.
나중에 뛰고 나서 이제 사진을 많이 찍어가지고 그 사이트에 올리거든요. 그럴 때 보면은 처음부터 계속 같이 뛴 사람이 보여요. 이제 스페이스가 이제 거의 같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남자가 될 수도 있고 여자가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키가 큰 사람일 수도 있어요. 제가 키가 적다 보니까 나보다 적은 사람 별로 만난 적이 없는 것 같아. 키 적은 나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동등하게 뛰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뿌듯하고 나 참 잘하고 있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느 대회인지 지금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볼인 마지막 파이널 지점에서 같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남극 가서는 본 사람을 몇 번 만났어요. 그러면 이제 친구가 되는 거죠. 야, 나 거기서 너무 잘 뛰었다. 막 이제 서로 이제 칭찬해주고 이제 그런 저희가 되더라고요.
왜 인생을요? 장거리 마라톤하고 비교하잖아요. 뭐 거리가 길어서도 그렇고 같이 주자들과 뛰지만 결국 자기와의 싸움 아니겠습니까? 그걸 극복한 분들이 누리는 경험이다 싶습니다. 자, 6대 마라톤, 7대 6 마라톤 통틀어서 보스턴 세 번까지 합하면은 총 몇 번 마라톤을 완주하셨을까요?
동네 로컬 마라톤도 많이 뛰고 해서 지금까지 제가 대략 카운트를 하면은 한 40개 정도 그렇게 뛴 것 같아요.
마라토너 간호사라고 해야 될까요? 간호사 마라토너라고 해야 할까요? 두 분야의 전문가로서 어떤 유익한 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떠신가요?
글쎄요. 모든 사람들이랑 그렇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내가 건강해야지만 내 마인드 자체가 긍정적이고 모든 게 좋아, 내 컨디션이 좋아야지만 나의 내가 지금 일하는 그 환자분들도 그렇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이렇게 어프로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힘들고 내가 지치고 그러면은 상대방한테 내가 아무리 친절하게 한다고 해도 상대방도 그걸 느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포지티브적인 생각 그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도 지금까지 그렇게 했고 그다음에 앞으로도 그렇게 노력하려고 합니다.
혹시 존경하는 마라토너가 있으신가요?
마라톤 하시는 제가 이봉주 씨를 굉장히 존경해요. 그분이 지금은 이제 뭐 불치병에 많이 완적이가 돼가지고 좋아지고는 있지만 그분의 그 저기를 삶을 보면은 뭐 뛰어난 진도 뭐 몇 프로 있긴 하지만 정말 꾸준한 노력가인 것 같아요. 보면은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그분의 인생을 이렇게 보면은 그분처럼 그렇게 연습하고 꾸준하게 연습하시는 분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황영조나 뭐 이런 분들이 이제 타고난 진이 좀 있긴 하지만 2001년인가 그 버스턴에서 1위를 하셨죠. 2시간 7분으로 그 기록이라는 거는 굉장한 기록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마라토너스 이봉주 씨를 굉장히 존경하는 인물로 꼽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처럼 그냥 할 수 있는 한 꾸준한 연습만이 결과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이 마라톤이라는 게 절대로 그냥 나타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제가 그분을 굉장히 존경하고 있고요.
그런데요, 이 마라토너들은 왜 달리기를 멈추지 않게 되는 걸까요? 엔지 씨는 어떠신지 마라톤의 매력 한 가지를 꼽는다면 어떤 걸 얘기하시겠어요?
42.195를 뛰면서 힘든 저기 공간이 있는가 하면 굉장히 정말 러너스 하이라고 정말 구름이를 뛰는 그런 느낌을 갖는 경우가
뭐라고요? 있어요. 러너 뭐라고요?
러너스 하이라고.
러너스 하이.
하이. 그래서 저도 지금까지 뛰면서 그렇게 많은 러너스 하이를 느껴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정말 아무 생각도 없이 정말 구름 위를 푹 나르는 듯한 그런 느낌. 그게 포인트예요. 저기 마라토너는. 그걸 느껴본 사람은 알아요.
지금 제가 찾아보니까 러너스 하이라고 해서 달리기 애호가들이 느낄 수 있는 도취감, 무아지경 같은 감정 상태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행복감을 몇 번 경험하셨을까요?
지금까지 제가 하면서 한 5번? 그 정도. 그날의 컨디션, 그날의 날씨 모든 게 다 맞아줘야 돼. 그래서 막 뛰다 보면은 힘들다가도 그게 확 느끼면서 숨이 확 트인다고 할까? 그러면서 붕 뜬다는 느낌. 그런 거를 느껴요. 근데 얼마 동안 가더라도 그걸 느낌을 느끼고 나면 너무 기분이 좋아요. 아, 이것 때문에도 뛴다. 이제 그런 느낌.
NG 정 씨는 올해 11월 마라톤의 본고장인 그리스 아테네에서 월계관을 써보는 것이 올해 소망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소망과 꿈도 오늘을 열심히 뛴 자가 꿀 수 있고 성취할 수 있는 거라고 말합니다. 자, 6월에 소개해드린 한인 여성 마라토너 NG 정 씨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다른 여성 관련 소식으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장량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한 세계 소식부터 신속하고 정확한 한반도 뉴스까지 VOA 방송이 청취자 여러분께 더욱 가까이 다가갑니다. 휴대전화가 있으십니까? 휴대전화 모바일 사이트로 간편하게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 www.voakorea.com 방송에서는 접할 수 없었던 영상 뉴스와 인터뷰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했던 소식들 이제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를 통해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VOA 세계뉴스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을 합의하기 위해 각국 정상급 인사들이 모이는 우크라이나 평화회의가 15일 스위스 니드발덴주 휴양지 비르켄슈토크에서 시작됐습니다. 스위스에 따르면 리시 수닉 영국 총리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저스틴 트뤼도 캐나다 총리 등 주요국 정상들이 이날 오후 회의장을 찾았습니다. 미국에선 조 바이든 대통령을 대신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 부좌관이, 한국에선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정부를 대표해 참석했습니다. 서방국 정사들이 모여서 우크라이나 지원 의지를 다시는 형세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러시아가 스위스 대러시아 제재 동참 등을 이유로 지난 4월 불참 방침을 밝힌 이후 러시아와의 우방인 중국도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미국과 일본 정부가 13일에서 14일 미국 와이오밍주 공군기지에서 양국 외교 국방당국 실무협의체인 미일 확장 억제 대화를 개최했다고 일본 외무성이 15일 밝혔습니다. 미일 확장 억제 대화에서는 지역 안보 환경과 미일 동맹 방위태세, 핵미사일 방어정책과 군비 관리 등을 포함한 전략적 억제에 관한 상황을 논의합니다. 이번 협의에서는 양국이 핵과 미사일 개발을 지속하는 북한 등에 대한 억지력과 대체력 강화 방침을 확인했다고 일본 언론은 전했습니다. 또 양국 대표단은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미국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 훈련 시설을 시찰했습니다. 미일 확장 억제 대화는 2016년부터 정기적으로 개최되고 있습니다. 보수위의 미국 연방대법원이 반자동 소총의 자동 연속사격, 연사 기능을 가능하게 하는 장치인 범프스탁 금지 정책을 폐기했습니다. 연방대법원은 14일 도널드 트럼프 전임 정부 당시 범프스탁 금지 조치가 연방법을 따르지 않았다고 6-3 의견으로 그 정책을 폐기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범프스탁은 반자동 소총에 자동 연사 기치 등을 추가하는 장치입니다. 이 장치는 2017년 미국 라스베이거스 총격 참사 문제로 주목받았습니다. 당시 총격범은 범프스탁이 조작된 총기를 사용해 11분간 1,000발 이상의 총알을 발사했으며 이로 인해 60여 명이 사망했습니다. 이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은 주류 담배 화기 담당국 규정을 통해 이를 금지했습니다. 클라우스 토마스 대법관은 이 다수 의견문에서 범프스탁을 쓴다고 한 번에 두 발 이상 발사되는 것은 아니라며 범프스탁을 쓴 반자동 소총은 불법 기관총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조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을 내고 이날 결정에 대해 중요한 총기 안전에 대한 규정을 없앤 것이라면서 미국 국민은 라스베이거스와 같은 대형 참사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살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대법원이 2012년 샌디옥 초등학교 총기 참사가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한 극우 음모론자 알렉스 존스에게 거액의 배상금 지급을 위해 개인 자산을 매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미국 파산 법원의 크리스토퍼 로페즈 판사는 이날 법원이 지정한 파산 관리인을 통해 존스가 운영하는 가짜 뉴스 웹사이트 인포월스의 모회사 프리스피치 시스템스에 대한 소유권을 포함한 자산을 매각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앞서 존슨은 샌디옥 초등학교 총기 참사가 조작됐다는 허위 주장으로 2022년 약 15억 달러의 배상금 지급 명령을 받았습니다. 샌디옥 참사는 2012년 12월 14일 코네티컷주 뉴타운의 샌디옥 초교에 난입한 총격범이 총기를 난사해 어린이 20명과 교사 6명을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입니다. 극우 사이트인 인포워스를 운영하는 존슨은 이 사건이 총기 규제를 원했던 바락 오바마 당시 행정부와 언론에 의해 조작된 것이라는 음모론을 퍼뜨렸습니다. 이후 참사 유족 등이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 과정에서 존슨은 샌디옥 총기 난사가 있었던 것은 맞다고 인정했지만 이후에도 여러 음모론을 퍼뜨렸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북한 내일 전 지역 가끔 구름 많고 오전부터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6도에서 16도, 낮 최고 기온은 19도에서 32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밭바다는 0.5에서 1.5m로 일겠고 서해 북밭바다는 0.5m로 일겠습니다. 평양 내일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17도, 낮 최고 기온 28도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김현숙이었습니다. 6월 15일 토요일 VOA 저녁 방송을 모두 마칩니다.